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인도를 방문 중인 케리 장관은 오늘 뉴델리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따를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판결이 두 나라의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필리핀이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준수하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미국은 영유권 분쟁 해결과 관련해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며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케리 장관은 어제 인도 당국자들과의 안보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자유항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민간인들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정권에 제재를 가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해 시리아 정권을 비판한 유엔의 보고서를 획기적인 일로 평가하면서 그 같은 공격을 벌인 배후는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화학무기 공격은 전쟁 범죄이자 반인도주의 범죄라고 주장했고 영국 대사는 강력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대사는 유엔의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매우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한 안보리의 시리아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캐나다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빌 모르노 캐나다 재무장관은 오늘 캐나다는 항상 중산층에게 희망과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가입은 바로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본부를 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은행과 필리핀에 본부를 둔 아시아 개발은행의 경쟁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캐나다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가입하지 않도록 설득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 정부와 반군 단체 사이에 70년에 걸친 충돌을 끝내기 위한 평화회담이 오늘 수도 네피도에서 시작됐습니다. 17개 소수민족 협상 대표들은 회의장을 가득 메운 채 앞으로 정부 외교 당국자들과 닷새 간의 협상에 임하게 됩니다. 미얀마의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는 우리가 단결한다면 미얀마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수치 여사의 선친인 아웅산 장군의 중재로 체결됐던 1947년 협정의 21세기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협정은 미얀마 내 소수민족들에게 자치권을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협정은 이듬해 아웅산 장군이 암살되고 미얀마 군부에 대항해 분리주의 반군 단체들이 중국과 타이완 국경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파괴됐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오늘 멕시코를 방문해 페냐니에토 대통령과 면담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멕시코 정부의 예산을 들여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니에토 대통령은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오늘 트럼프 후보와의 면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니에토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 모두를 초청했다며 이번 대화로 멕시코의 이익이 증진되고 멕시코 국민들이 어디에 있든 보호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북부 지역에 제10호 태풍 라이언 록이 상륙하면서 폭우와 홍수로 적어도 11명이 숨졌습니다. 일본 경찰은 오늘 이와테현 이와 이즈미 소재 요양시설에서 9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치매를 앓아온 노인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NHK 텔레비전 뉴스에는 피해를 입은 요양시설이 잔해 더미에 둘러싸인 채 진흙에 파묻힌 모습이 방영됐습니다. 재난당국은 이와테현에서 시신 두 구가 더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준입니다. 8월 31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김용진 내각 부총리를 처형하고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 대해서는 혁명화 조치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총리 김용진이 처형을 당했고 당 통전부장
유엔이 지난해 북한 주민 2명을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성남 한국 외교부 차관이 오늘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다음 달 초 중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중 정상회담 개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고 서해 북부 해상은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김용진 내각 부총리를 처형하고 김영철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에 대해서는 혁명화 조치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른바 공포통치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이 최근 내각 부총리를 처형하는 등 일부 고위층을 처벌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 총리 김용진이 처형을 당했고 당 통전부장 김영철도 혁명화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 선전선동부 제1부장 최휘도 현재 혁명화 조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63살인 김용진이 6.29 최고인민회의 당시 자세 불량을 지적받은 게 발단이 돼 보위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반당, 반혁명 분자와 현대판 종파 분자로 낙인 찍혀 지난달 총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 중앙위원이자 내각 부총리인 김용진은 내각 교육상을 역임했고 리을설과 김양건, 강석주 사망 당시 국가장의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김영철에 대해선 올해 71살로 고압적 태도를 보이며 무리하게 통일전선부에 권한 확장을 추진하는 등 권력 남용이 빌미가 돼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 지방농장에서 혁명화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김양건의 후임으로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된 김영철은 경찰총국장을 역임한 대남 강경파로 혁명화 교육 이후 원직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복귀한 김영철이 충성심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서 강경한 대남 태도를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고위층에 대한 잇단 처벌이 확인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1년 말 집권 이후 권력 공고화를 위해 고위층을 겨냥해 벌인 이른바 공포통치가 집권 5년 차에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까지 간부 100여 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집권 후 약 6년간 2,000명가량의 간부들을 처벌했다며 김 국무위원장의 공포통치는 북한 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를 절대화하는 스탈린식 정치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정치는 북한 체제의 불가분의 한 요소이고 김정은 체제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공포정치와 숙청은 지속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도 김 위원장의 공포통치는 세습정권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의 카리스마라든가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인물이라든가 그 분위기, 흐름에 대해서 가차없이 숙청이나 처단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나 엘리트층들의 그 사상적인 이황, 그리고 긴장 해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도의 통치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교육 관련 전문 관료인 김용진의 처형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벌이고 있는 권력 재편 작업의 하나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크게 보면 두 축에서 김정일 시대의 권력 구도를 재편하고 있어요. 하나는 리용호를 중심으로 하는 야전 세력들 쪽을 쳐내고 있고 또 한쪽은 장성택을 정점으로 했던 당녀 세력들을 쳐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김용진 같은 경우에는 장성택계 이런 쪽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조 박사는 특히 현대판 종파분자라는 김용진의 죄목이 지난 2013년 12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처형됐을 때 적용됐던 죄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김 위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영철이 처벌받은 데 대해 김영철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강등된 적이 있어 평소 행동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 박사는 다만 불경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길들이기 차원에서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법의 핵심 취지가 북한 정권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북한 인권법 시행령은 한국통일부 직속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기록 수집 방법과 자료 이관 절차를 구체화하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사실을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해 인권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와 정책 전환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제3국 거주 탈북자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 등은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대신 해설집에서 북한 주민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자필 진술서나 영상 녹화 등의 방법으로 인권 자료를 수집한 뒤 법무부 보존소에 매 분기 종료 이후 10일 안에 현황을 통보하고 20일 이내에 원본을 이관하게 됩니다. 이런 역할은 북한 인권 관련 기록을 모아 북한 내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 별도로 설치되는 북한 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사업 관련 조사와 연구 정책 개발, 인권 관련 단체의 각종 사업을 지원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당국과 주민을 구분하긴 어렵겠지만 북한 인권 기록센터 등의 활동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 달 4일 북한 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또 이를 토대로 책임 규명 활동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31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한 인권기록센터를 통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모아둘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차후에 책임 규명 활동까지도 나설 수가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한 북한 인권법의 시행은 대북 정책의 틀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기존의 대북 정책은 남북한 당국의 합의에 기초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추진했지만 이번 북한 인권법은 정책의 주된 대상이 북한 주민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릅니다. 북한의 핵심 권력층과 주민을 분리하는 대북 전략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간부와 주민에겐 새로운 한반도 통일 시대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한 반면 북한 당국에 대해선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9월 4일이면 북한 인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인 김태웅 변호사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 핵심이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 대응하는 게 북한인권법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어디까지는 이제 북한 주민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이제 북한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이제 압박기관이니까 이것과 달리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좀 분리해야 되겠다. 이런 각도에서 북한인권법은 봐야 됩니다. 그것이 원래 취지고 인권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고 북한 정권과의 어떤 평화라든지 발전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김태훈 변호사는 한국에서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됐고 제도적인 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하다며 다만 정치적인 문제로 본래 취지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긴 만큼 앞으로 시행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이규창 박사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잘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법에 남북 인권 대화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 등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이 지난해 북한 주민 2명을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북한 당국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사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오는 9월에 열리는 3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2명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실무그룹이 지난해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한 전 세계 31개국 56명에 포함됐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의적 구금은 국가기관이 불공정하고 예측 가능성 없이 자의적으로 개인을 체포하거나 억류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무그룹은 지난해 9월 열린 회의에서 북한 주민 김성혁 씨와 권양실 씨를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습니다. 당시 회의 자료에 따르면 김성혁 씨는 2001년 중국에서 기독교에 관한 교육을 마친 뒤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지인의 신고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신문 과정에서 당국의 압박에 한국 정보기관의 교육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했고 변호인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한 채 비밀리에 열린 재판에서 10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2002년부터 가족 방문 등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된 채 청진의 수용교화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실무그룹은 김 씨에 대한 구금은 모든 사람이 범죄 여부를 판정받을 때 공개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밝힌 세계인권선언 10조와 18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4조와 18조에 위배되는 자의적 구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양실 씨는 1998년 중국으로 탈출한 뒤 조선족 남성과 결혼해 중국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3월에 한국으로 가려던 계획을 실행하기 직전에 중국 공안에 체포돼 2004년 5월에 북한으로 강제 북송됐습니다. 권 씨는 2004년 8월 청진으로 이송된 뒤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고 2005년에 요덕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씨는 2004년 이후 재판 없이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무그룹은 권 씨의 구금은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추방을 당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범죄 여부를 판정받을 때 공개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세계인권선언 9조와 10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9조와 14조에 위배되는 자의적 구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무그룹은 이 같은 판정을 내리기에 앞서 북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김성혁이란 인물은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실무그룹의 서한을 북한에 반대하기 위한 기도로 간주해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는 또 권양실 씨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무그룹은 두 사람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하면서 북한 정부에 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인권단체들의 청원을 받아 국제인권규범에 맞지 않는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강제 북송된 탈북자 등 18명을 북한 당국의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었습니다. 또 2012년에는 한국 경상남도 통영 출신으로 독일의 간호사로 파견됐다 월북해 북한에 억류된 신숙자 씨 모녀와 탈북자 강철환 씨 가족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외교부 인섬남 차관이 오늘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다음 달 초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개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임성남 제1차관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관련 전반적인 사전 준비와 점검을 위해 31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임 제1차관은 유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관련 현안을 협의한 뒤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도 예방 형식으로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20 정상회의 개막을 나흘 앞둔 시점에서 한중 외교 당국의 고위 인사가 만나는 만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임 차관은 유 부부장과의 협의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갈등과 맞물려 있는 한중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짓고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사드를 둘러싼 갈등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대북 공조를 비롯한 양국 간 협력 논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소통을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임 차관의 중국 방문이 한중 두 나라의 고민과 선택 차원에서 타협점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상 간에 어떤 만남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 한중 정상회담 해서 어떠한 그 안건들을 논의를 하고 어떻게 협력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던 차에 아마 중국 측에서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그 외교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는 우리의 그 차관께서 직접 가서 그런 안건이나 뭐 그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 차관과 류 부부장은 이와 함께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를 비롯한 도발에 대해 한중 정상이 공동으로 내놓을 메시지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임 차관은 지난 26일부터 칠레와 아르헨티나, 콜롬비아를 방문하는 남아메리카 순방 외교에 나서 당초 다음 달 1일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임 차관이 칠레 방문을 마친 뒤 지난 29일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한중 간 외교 협의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2270호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의 대중국 철광석 수출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석탄 수출 역시 잠시 줄었다가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중국이 민생 목적을 제외한 북한산 철광석과 석탄의 수입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북중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철광석은 총 91만 톤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1월에만 6만 9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20% 감소했을 뿐 이후 2월부터 6개월 연속 지난해와 비교해 적게는 6%, 많게는 290% 증가했습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일환으로 민생용을 제외한 철광석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4월 초부터 4개월 동안에도 월평균 수출 증가율은 113%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6월에는 수출량이 22만 2천 톤으로 전년도에 약 3배에 달했습니다. 금액면에서도 7월까지 수출액이 4,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지화자원 전문가인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은 북한산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는 이유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측면을 꼽았습니다.
그게 북한이 이제 해야수국을 위해서 그 수출량을 늘린 거고 중국은 수요가 있어서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중국 쪽에서 보면은 싼 가격에 철광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뭐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그게 접점이 맞아서 수출량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최 소장은 앞으로도 북한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량은 대북 제재와는 상관없이 중국의 산업 수요와 밀접하게 연관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최대 대중국 수출품인 석탄은 올해 7월까지 대중국 수출량이 1,246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 늘었습니다. 대북 제재 직후인 4월에는 수출량이 20% 줄었지만 이후 감소폭이 계속 줄어들면서 7월에는 지난해 수준인 200만 톤을 회복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산 석탄이 중국의 철강회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로 중국이 호주, 베트남, 뭐 북한 이런 데서 주로 무연탄 수입을 해왔는데 그중에 이제 북한산 무연탄이 품질이 철강회사에 쓰기에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는 인기도 좋았고 또 석탄 가격도 북한 석탄이 상대적으로 좀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런 면에서 중국의 석철강 업체들은 북한산 석탄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5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705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철광석과 석탄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이들 품목이 민생 목적이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선임연구원은 처음 이 같은 조치가 발표됐을 때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쪽에서 민생용 에너지 그러면 가정 상업용 에너지를 민생용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산업용이나 뭐 분수용 또 공공 기타용 이런 것들은 민생용이라고 안 하고 저희도 민생용을 제외한 석탄 수입이 금지한다라고 유엔 제재가 나왔을 때 아 그래서 북한의 석탄은 사실상 수출하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김 선임 연구위원은 북한산 석탄은 거의 대부분 중국의 철강 회사에 공급되고 이 경우 용도는 산업용이기 때문에 민생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선임 연구위원은 이 같은 예측과는 달리 중국은 군수용이 아니면 모두 민수용, 민생용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산 석탄의 대중국 수출이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생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목적에 상관없이 수출 규모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자원연구소의 최경수 소장은 중국 세관이 수입업자들의 신고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수입업자가 이거 민생용이라고 수입을 하면 그 신고를 하면은 세관에서 그걸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겠습니까? 그걸 뭐 수요처를 써놓더라도 그 수요처를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세관에서 일일이. 그건 뭐 그러면 통과되는 거죠.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영윤 남북 물류포럼 대표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제 민생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민생 부분이 이름이 민생이지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 대표는 지난달에 북중 교역지대를 방문했다며 그곳에서 중국이 북한의 자원을 실어내기 위해 계속 북한으로 차량을 보내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내에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대북 제재에 더욱 소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김광진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광물 수출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이 대북 제재 진정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이 과거부터 대북 제재 이행에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So if you look back, we've seen after each of the previous North Korean nuclear tests that China would impose sanctions to a limited degree.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부과된 각각의 제재를 1개월에서 4개월 정도 제한적으로 이행하다가 나중에는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 신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선임국장은 중국은 대북 제재에 대해 이중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is ambivalent about sanctions on North Korea. On one hand, many Chinese at the very top of China.
중국 지도부의 많은 사람들은 김정은 정권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접경 지역의 불안정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은 김정은 정권을 강하게 압박하는 제재는 원하지 않고 있다고 크로닌 국장은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 경기도 고양시에는 이 다문화 가정과 탈북민 가정의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야구단이 있습니다. 이 야구단에서는 야구 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을 치지 말고 그냥 받아, 그냥 막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고양 다이노스 경기장의 리틀 야구 경기장. 2주에 한 번 토요일마다 이곳에서는 고양 허구현 무지개 리틀 야구단의 훈련이 진행되는데요. 고양 허구현 무지개 리틀 야구단은 야구 해설가로 유명한 허구현 씨가 다문화와 탈북민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위해 창설한 야구단입니다. 지난 2012년에 창단해 올해로 5년째를 맞는 이 야구단은 30여 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양시청 체육진흥과의 최지선 씨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아서 이제 한 달에 두 번 정도 같이 야구 훈련도 하고 원래 실력이 어디 대회를 나가서 수상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김태민 코치님이랑 아이들 공 주고받는 연습하고 저번에 이제 전국 티볼 대회를 떨어지긴 했는데 나갔을 때 애들이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자극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고양 허구현 무지개 리틀 야구단은 매년 5월에서 10월 격주로 모여 야구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박용진 전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 2군 감독이 감독을 맡고 있고 김용달, 임호균, 손현, 전준호 등 전현직 야구 지도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야구 훈련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햄버거도 만들어보고 프로야구 선수를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30여 명의 단원들이 야구와 문화체험을 함께하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야구 훈련도 하고 뭐 문화체험도 가고 이제 햄버거 만들기 체험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아이들한테 문화적으로 이제 어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야구단입니다. 여기 옆에 다이오스 홈 경기 할 때 그런 거 이제 관람하고
자세 왼쪽
여러 색깔이 조화를 이루자는 뜻으로 지은 무지개라는 이름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단원들끼리 잘 어울리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치님이랑 같이 야구를 하고 게임도 하면서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해서 좋아요. 햄버거랑 그 감자튀김이랑 그 막 주문 막 받는 것도 재밌었고 저 뭐 전에는 막 유현진 선수도 만나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했어요.
여기 오면은 야구도 재밌게 하고 마지막에 햄버거도 줍니다.
나의 취미다. 야구하면 체력을 기를 수 있죠. 감독님, 코치님이 정말 착하시고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아쿠아리움에 가다가 놀러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 가보는 거라 되게 신기했고 되게 재밌었어요. 뭐 야구하고 나서 뭔가 아빠가 트는 야구하는 거 모습이 좀 더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야구 규칙들도 많이 알게 되고 선수들 타율이나 타격품이나 이런 거를 더 잘 보게 되고 또 홈런 되면 재미도 있고 기분도 좋고 또 동료 선수들 저 축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아프지? 공 맞아? 안 아프지?
공 맞으면 재밌어요.
재밌지?
고향 허구현 무지개 리틀 야구단 활동을 통해 더 큰 꿈을 갖게 된 단원들도 있습니다.
유현지처럼 멋진 투수가 되고 원래는 과학자였는데 여기를 다니면서 야구에 대한 재미 느껴가지고 야구 선수가 되는 꿈을 가지게 됐어요. 멋진 투수가 되는 야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홈런도 많이 치고 잘 플레이도 잘하는 야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제대로 배우려면 꽤 많은 비용이 드는 야구를 고양시의 지원으로 쉽게 접할 수 있어서 학부모들의 반응도 참 좋습니다.
친구랑 같이 뛰고 그렇게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좀 경기 좀 봐야하고 또 운동도 좀 원래는 운동을 싫어한대요. 지금은 다른 거 바라지 않고 그냥 애는 건강하고 막 친구랑 어울리고 뛰고 그렇게 그것만.
자기도 안 해봐서 스스러워서 부끄러워서 많이 울었어요. 첫날 와서. 그래서 다음에 좀 있다가 좀 적응되나 봐요. 되게 좋아해요. 재밌다고 그런 얘기 했나 봐요. 좀 더 지켜봐야죠.
자기가 운동하기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축구도 시키고 싶고 축구도 하고 싶고 뭐 야구도 하고 싶다고 이런 거 여기 보니까 몇 번 해보니까 야구 제가 생각에는 야구 능력고 재능이 있을 것 같은데 건강하게 뭐 잘 다루면 돼요.
5초 안에 하나, 둘,
셋.
한편 고향 허구현 무지개 리틀 야구단은 오는 10월까지 훈련을 마친 후 11월에는 베트남에서 열리는 티볼 교류전에도 참가할 예정이고요. 희망자를 더 모집해 내년 5월부터 다시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계는 지금 장량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왔나요?
네, 일본 정부가 내년에 5조 1,685억엔, 미화로 500억 달러가 넘는 이 사상 최대 방위비를 확보하기로 하고 오늘 이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알아보고요.
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서방 국가들에 대한 테러 선전 선동을 담당했던 조직 2인자 아부 모하마드 알 아드나니가 사망했습니다.
예.
또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오늘 이민 정책을 밝히는 연설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멕시코를 방문하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역대 가장 많은 액수의 이 방위 예산안을 짰군요.
네. 역대 최고액인 5조 1,685억엔, 미국 돈으로 501억 달러를 내년 4월부터 집행되는 새해 방위 예산으로 의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액수도 사상 최고액이고 늘어나는 그 규모도 큰데요. 지난해 대비 올해 방위 예산 증가율이 1.5%였는데 내년 예산안은 올해 방위비보다 2.3% 늘어난 액수입니다.
네.
일본의 방위 예산이 최근 5년째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에 의회가 이 일본 정부가 제출한 방위 예산안을 별다른 조정 없이 그대로 승인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네.
예년보다 확연히 늘어난 방위비가 어디에 쓰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거액의 방위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일본 방위성이 그 내역을 공개를 했군요.
네. 우선 예년보다 늘어난 부분은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동중국해 영유권 갈등 대처에 집중적으로 쓰일 계획입니다.
네.
또 일본 자위대의 이 해외 파병 활동, 또 주일 미군 재편을 지원하는 데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 예산으로 새롭게 추가된 부분 가운데 단일 항목으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분야가 동해 주변을 감시할 신형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인데요.
네.
여기에 이 76억엔, 7억 4천만 달러를 정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이동 흔적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움직일 수 있고 이 최신형 음파 탐지기를 갖춰서 목표물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는데요.
네.
이 최신형 잠수함은 동해 주변 활동에서 활동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위험 요소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일본 정부가 뭐 최근에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어떤 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예산을 쓰는군요.
네. 지대공 유도 미사일 패트리어트 팩 3의 이 사거리를 두 배 이상 늘리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 팩 3의 그 사거리가 현재 한 10여 킬로미터에 불과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효율적으로 맞서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 신형 팩 3을 추가를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 이런 성능 개선 사업 총액이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예.
일본 방위성이 또 이밖에 미사일 방어 관련 부분에 353억엔, 한 3억 5천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예.
이 돈의 절반 이상이 최고 고도가 1,000km가 넘는 차세대 요격 미사일 배치에 투입됩니다.
그런가 하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네요.
네, 이번 방위 예산안을 확정하기에 앞서서 이달 초에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그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최신 요격 미사일 시스템인 사드를 도입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예.
이 사드 배치에 필요한 비용은 내년 예산과 별도로 올해 방위 예산에서 긴급 발생 비용을 소화하는 추가 경정 예산에서 끌어다 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동중국해 주변 방어에도 많은 돈이 투입될 예정이군요.
네. 타이완 인근 동중국해에 있는 8개의 무인도를 가리키는 이 조어도 중국에서는 다오이다오라고 부르고요.
예.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이 섬들을 놓고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갈등이 최근 심해지고 있었는데요. 일본 정부가 자신들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인근 오키나와에 공삼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이른바 중 SM을 설치를 하기로 하고요.
예.
177억엔, 1억 7천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예. 주일 미군 재편 계획도 이번 방위 예산에 포함됐군요.
네, 후텐마 미군 공군 항공기지를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 주일 미군 재편 사업비 1,794억엔, 17억 4천만 달러도 일본의 새해 방위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예.
이 후텐마 항공기지는요, 일본 오키나와현의 그 2차 대전 직후에 미 해병대가 건설한 군용 공항 시설인데요. 이 오키나와 주민들은 이 기지를 전면 폐쇄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주민 반대도 불구하고 인근 해노코 앞바다를 메워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예산안에 새롭게 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위대의 해외 활동에 관한 예산이 반영이 됐죠?
네. 일본 정부가 이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보장한 안보법이 올해부터 공식 발효됨에 따라서 외국 군대와의 공동 활동을 포함한 자위대의 해외 임무 수행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예.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각국 방위 주재관을 늘릴 예정이고요. 특히 이 중국과의 이 동중국해 분쟁 대처를 담당할 방위 주재관을 필리핀하고 베트남에 각각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네. 또 최근 미국과 방위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이 북유럽의 중립국 핀란드에도 방위 주재관을 신규 파견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테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슬람 무장 조직이죠. ISIL. 2인자가 사망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를 근거지로 활동하면서 이 최근 유럽 각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테러 공격을 벌여오고 있는 이 ISIL의 조직 2인자 아부 무하메드 알 아드나니가 최근 시리아 북부 알레포에서 군사작전을 감독하던 중에 사망했다고 ISIL 측이 어제 밝혔습니다. 예. 이 알라드나니가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숨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요, 연합군이 시리아 알레포 북동부 도시 알바브에서 알 아드나니를 겨냥한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고요.
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제 단행한 공습으로 ISIL 조직원 40명 정도가 이제 죽었고 이 가운데 이 알 아드나니가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2인자의 사망 소식을 ISIL 측이 먼저 밝혔다는 게 좀 이례적이긴 한데 미국 정부가 그 주목하고 있었던 인물이라고요?
네. 이 알라드나니는요, ISIL의 대변인 역할을 하던 인물입니다.
예.
이 ISIL 조직 자체가 베일에 쌓여 있거나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단계별 책임자들의 정확한 이름이나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이 알라드나니는 인터넷 동영상 등에 등장해서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인물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모습과 신원이 파악된 몇 안 되는 이 ISIL 지도자였습니다.
예.
이 미 국무부가요, 지난해 이 알 아드나니에게 500만 달러 현상금까지 걸었던 인물이죠.
예, 그러면 알 아드나니는 그 ISIL 대변인으로서 어떤 선전선동 활동을 했습니까?
최근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크고 작은 테러나 민간인 공격 사건이 줄을 잇지 않았습니까?
예.
이 ISIL이 인터넷에 올린 선전 동영상을 보고 ISIL의 충성을 맹세한 이 현지인들이 벌인 사건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네, 네.
바로 이 알라드나니가 이를 선동하는 인물이었죠. 직접 동영상에 나와서 테러를 부추겼었습니다.
네.
이 미 정보당국이 유럽에서 벌어졌던 주요 테러 사건의 총책으로 이 알라드나니를 지목했었던 인물인 만큼 당분간 ISIL 조직 내부의 혼란이 예상되고요.
예.
특히 이 ISIL에서 선전선동 활동 책임자가 사라짐에 따라서 앞으로 관련 활동이 크게 위축될 걸로 보입니다. ISIL이 알라드나니 사망과 관련해서 복수를 다짐한 상황입니다.
예. 네, 미국 대통령 선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서 멕시코를 방문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멕시코를 방문하고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하고 회담한다고 어제 트럼프 후보 측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니에토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는데요.
예.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하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양측에 모두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예, 상당히 전격적인 이제 멕시코 방문인데
네.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뭐 언론이 깜짝 방문이란 표현을 쓸 정도로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후보가 이 멕시코 이민자들에 대해서 막말이라고 할 정도로 비난을 해왔기 때문이죠.
예.
트럼프 후보가 지난해 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라고 비난했고요.
네.
또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장벽을 쌓겠다고 말을 해왔죠.
네. 더 나아가서 이 장벽을 쌓는 비용을 멕시코 정부에 부담시키겠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하지만 니에토 현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비센테 폭스와 이 펠리페 칼데론 이 두 전임 멕시코 대통령 모두 장벽 건설에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밝혔죠.
네.
니에트 대통령이 앞서 트럼프 후보가 미국과 멕시코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비난을 했고요.
예.
또 트럼프 후보를 독일 나치 정권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와 이탈리아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를 비난을 했는데 이번 트럼프 후보의 방문이 이 니에토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이 초청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니에토 대통령 측은요, 이 대화를 통해서 멕시코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멕시코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멕시코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야당 의원은 이 트럼프 후보를 전혀 환영하지 않는다면서 이 니에토 대통령 정부가 실수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오늘 방문을 하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초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클린턴 후보 측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클린턴 후보 측은 이 초청에 응할지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요.
예.
이 클린턴 후보 측 대변인 제니퍼 팔미에리 씨가 어제 그간 멕시코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팔미에리 씨는 이 트럼프 후보가 멕시코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고 애리조나 유권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방문 시점도 주목되는 게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애리조나주에서 이민정책과 관련돼서 트럼프 후보가 연설을 할 예정이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최근에 이민정책과 관련해서 좀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해왔는데요.
예.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다소 좀 열린 입장을 보였는가 하면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에 장벽을 쌓겠다고 거듭 강조를 하면서 또 다시 강경 자세로 돌아선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오늘 트럼프 후보의 연설이 큰 관심을 끌고
그렇겠군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5미터, 그리고 서해 북부 해상은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평안남도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이따금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는 개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 안주 낮 기온 14, 낮 기온은 23도, 양덕 아침에는 13도, 오후에는 23도가 예상됩니다. 평안 북도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유주 아침 기온은 14도, 낮에는 22도, 수풍 아침 14, 낮에는 21도, 구성 아침 기온 13도, 오후에는 22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개성에는 오후에 비 예보가, 사리원에는 오전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신계에는 오전, 오후 모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계 아침 기온은 15, 낮에는 25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함흥, 심포, 장진, 풍산에는 오전에 비가, 해산에는 오후에 한때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함경북도 웅기와 삼지연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진 아침 기온 16도, 낮에는 2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 서해북부 모두 오전에 비가 내립니다. 특히 바다의 물결이 3에서 많게는 5미터까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업 나가시는 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8월 3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인도를 방문 중인 케리 장관은 오늘 뉴델리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따를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판결이 두 나라의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필리핀이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준수하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미국은 영유권 분쟁 해결과 관련해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며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민간인들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정권에 제재를 가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해 시리아 정권을 비판한 유엔의 최근 보고서를 획기적인 일로 평가하면서 그 같은 공격을 벌인 배후는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화학무기 공격은 전쟁 범죄이자 반인도주의 범죄라고 주장했고 영국 대사는 강력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대사는 유엔의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매우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국제연합군이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을 겨냥해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ISIL은 어제 아부 무함마드 알 아드나니가 알레포에 대한 군사작전을 점검하던 중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는 아드나니의 경우 해외전사들을 모집해왔으며 시리아와 이라크 내 장악지역 외곽에 주요 공격을 지시했던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아드나니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알밥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습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캐나다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빌 모르노 캐나다 재무장관은 오늘 캐나다는 항상 중산층에게 희망과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가입은 바로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본부를 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과 필리핀에 본부를 둔 아시아개발은행의 경쟁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캐나다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하지 않도록 설득해왔습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출자금은 1,000억 달러에 이르며 여기에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류한 유럽 국가들의 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와 반군단체 사이에 70년에 걸친 충돌을 끝내기 위한 평화회담이 오늘 수도 네피도에서 시작됐습니다. 미얀마의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는 우리가 단결한다면 미얀마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수치 여사의 선친인 아웅산 장군의 중재로 체결됐던 1947년 협정의 21세기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협정은 미얀마 내 소수민족들에게 자치권을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협정은 이듬해 아웅산 장군이 암살되고 미얀마 군부에 대항해 분리주의 반군단체들이 중국과 타이완 국경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파기됐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오늘 멕시코를 방문해 페냐니에토 대통령과 면담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대에 멕시코 정부의 예산을 들여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니에토 대통령은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오늘 트럼프 후보와의 면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